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 후서와 구약 역대지하입니다.
4장.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 우리는 결코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밀스럽고 수치스러운 방법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속임수를 쓰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비뚤어지게 전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꾸밈없이 그대로 가르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다가 우리 스스로를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이 너울에 가려져 있다고 하면 그것은 멸망할 사람들에게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하여 우리가 전하는 기쁜 소식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꼭 닮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여러분이 종이 되었다는 것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빛이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깨달음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있으나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진흙 항아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위대한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면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나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으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때로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이러한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끊임없이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를 위해 언제나 죽음의 위험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몸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으나 그 결과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우리의 믿음의 정신 또한 그와 같습니다. 우리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와 더불어 우리도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우리를 당신 앞에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여러분을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리하여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점점 늙고 야위어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지금 가벼운 어려움을 잠시 겪고 있습니다만 그 때문에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어려움은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역대지하 제14장.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성에 장사하였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은 나라가 조용하였다.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사라 목상을 부수었다.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하였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사는 유다 지방의 요새 성읍들을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둘러쌓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듭시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하여 일을 잘 마쳤다. 아사에게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출신 군인 30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인 28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용감한 정예병이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 대군의 병거 300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마레사에 이르렀다. 아사가 그를 맞아 싸우려고 나아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에티오피아 군을 아사와 유다군 앞에서 치시니 에티오피아 군이 도망쳤다. 아사와 그를 따르는 군대가 그랄에 이르기까지 에티오피아 군대를 추격하며 무찔렀다. 에티오피아 군은 주님 앞에서와 주님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고 말았으므로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유다군은 대단히 많은 전리품을 얻었다. 주님께서 그랄 주변의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유다군이 그 모든 성읍을 치고 약탈하였다. 그 성읍들 안에는 전리품으로 가져갈 물건들이 많이 있었다. 또 가축들을 지키는 자들의 장막을 덮쳐서 많은 양과 낙타를 사로잡았다. 그런 다음에야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서 드러내지 못할 일들을 배격하였습니다. 우리는 간교하게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환히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떳떳하게 내세웁니다. 우리의 복음이 가려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들을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셔서 예수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류에게 주어진 생명을 전달하는 일꾼들의 역할과 그 영광된 복음을 담은 질그릇을 비유하면서 우리의 부서지기 쉬운 사람으로서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담긴 보배로운 복음 때문에 귀한 처지로서 절망을 넘어서 영광을 기대할 수 있음을 증거합니다. 사실 바울이 사도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한계를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럼에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는 고백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태초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비춰주셨다는 고백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요한사도의 증거대로 죄로 인하여 어둠에 처해 있고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역사를 따라 복음에 순종하여 거듭남이 없이는 이 빛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빛을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자신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이 인류의 마지막까지 이루실 것이라는 자긍심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로는 1절, 2절 그리고 5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입니다. 바울 사도는 어떤 입장에 있든지 자신이 이 복음과 교회를 핍박했다는 사실 때문에 늘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일꾼된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미 말한 대로 의의 직분을 말하면서 이러한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어오는 많은 사람의 대항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1절이죠. 부끄러움의 일을 하나님의 일꾼들은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2절 상반절인데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일에 숨어서 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은 빛을 드러내는 일인 복음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지 않고 진리를 나타내야 한다고 2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했는데 여기 혼잡하게 돌로 올무를 놓다 섞음질하다 질 나쁘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사명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미 2장 말미에서 증거했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는 2장 17절의 고백의 확인입니다. 자신을 자랑해서는 안 되고 예수의 주되심과 주님 때문에 섬김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전파한다는 것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주되신 것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바로 자신들이 예수님을 위한 종이라는 선포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종의 기준은 여기서 판단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섞어서는 안 되고 오직 불변하는 진리를 드러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을 선전하거나 자랑해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 되심과 그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길 수 있음을 고백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3절, 4절 말씀 중심으로 복음을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신실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망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거한 바 있습니다. 또 그 이유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증거했었습니다. 말투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결국 수건이 가려져서 영광의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앞의 가르침처럼 들음에도 듣지 못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입니다. 4절에서는 좀 더 두려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세상의 신이 했는데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는 대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는 기록을 보는데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이름입니다. 악한 영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들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했는데 혼미하게라는 말은 튀플로 해서 눈을 멀게 하다, 어둡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낱말입니다. 즉 마음의 눈을,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어둡게 한다는 말입니다. 어둠의 영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악의 영들이 마음 눈을 어둡게 한 결과입니다. 오직 한빛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의 창조적 광채만이 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음에도 결국 이 예수도의 복음의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영원한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은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비극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어둠의 영의 유혹보다는 영광의 빛이요 생명의 능력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6절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말씀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친히 앞에서 바로 뵐 수 있는 사람은 이 역사 속에 아무도 없었고 미래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친히 뵐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는 제자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셨던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같은 요한복음의 시작에서부터 예수께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것은 분명히 창세기 1장 3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하는 말일 겁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절망 위에 빛을 지으셨던 그 같은 하나님께서 예수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사실 인류에 복음을 주신 것은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칠흑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죄를 순종하고 받아들여 거듭나게 하시고 두 번째 창조의 빛을 비춰주시는 것으로 이 빛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미 바울사도는 앞장에서 이 광명한 영광에 붙잡힌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향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에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앞의 4절 하반절에서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했는데 여기 형상은 에이코온이라는 그리스어로 모습, 초상, 모양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같은 낱말로 쓰이고 있는 것을 읽게 되는데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모습이시므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경계로 고린도 사람들에게 두려운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너무 중요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던진 다음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에서 예수님이 던진 질문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우리가 만약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다면 그의 처녀 탄생과 그분이 행하신 많은 기적, 또 그분이 육체적으로 부활한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할 것입니다.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이며 그가 가르치신 대로 살고 그가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고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신상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예수를 역사상 가장 큰 사기꾼으로 여겨야만 합니다. 또 그가 가르친 삶과 죽음의 삶까지도 송두리째 부인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증거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가 언급되는 시기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살았다는 것은 무신론자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굳이 성경이 아니어도 이에 대한 증거는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리스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다음은 유대인의 역사 18권 3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가 있었는데 만일 그를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면 그는 현인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고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스승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자기에게 오게 했다. 그는 그리스도였다.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에 따라 그를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언도했다. 그를 사랑한 사람들이 그를 배신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그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들과 그에 대한 수많은 일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것이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다. 오늘날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이상은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쓴 유대사 18권 3장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이 놀라운 증거를 한 요세푸스는 사도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그의 이와 같은 증언 때문에 이 증거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방금 소개한 내용이 요세푸스가 쓴 글의 원문과 일치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내용을 볼 때 요세푸스까지도 예수가 실존 인물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지 25년 후에 태어난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터스는 예수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빌라도가 그를 범죄자로 정죄해 그가 처형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로부터 유래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그리스도가 실제 인물이었음을 증거한 플린이라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타키토스와 동시대의 사람으로 본도와 비두냐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후 약 70년에 태어난 수에토니우스라는 로마의 역사가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지만 그리스도가 실제 인물이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예수가 과연 어떤 인물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예수가 개인적으로 자신에 대해 무엇이라고 했는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그를 어떤 인물로 보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오리라고 약속한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사마리아에 있는 야고보 우물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나눈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신문 받으실 때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3절과 64절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의 신성을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 이 고백에 예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확인 도장을 찍어주셨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저자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그가 기록한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를 잘 알았던 예수의 제자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요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리고 요한 2서 1장 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33절부터 39절에서 예수님이 다음 네 가지 증거를 그 근거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세례 요한의 증거입니다. 둘째는 예수가 행하신 일입니다. 셋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이고 넷째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구서지보다 먼저 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한 세례 요한의 증거가 첫 번째 근거입니다.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을 알고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그의 이 증거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해 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한 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찾아와 그가 누구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계셨는데 다음과 같은 말씀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규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가복음 7장 22절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어느 누구도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만약 예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킨 것을 비롯하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셨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의 말이 참되다는 증거입니다. 사복음서 저자들은 한결같이 예수께서 이와 같은 기적들을 행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증거가 믿을 만한 것일까요? 시간의 한계상 이를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그들의 증거가 참되다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과 사도들이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틀림없이 예수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 증거의 신빙성을 지지하는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저자들만 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성경의 다른 저자들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예수의 말씀을 증언합니다. 이에 대한 증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로 결탁하거나 공모했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셋째, 그들이 쓴 기록이 편파적이지 않다는 점과 그들이 믿음 때문에 겪은 참혹한 고통이 그들의 증언이 진실임을 뒷받침해 줍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믿음 때문에 목숨을 버렸습니다. 만약 이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면 그들의 거짓 증언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버릴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만 보아도 신약 성경 저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2세기부터 유대인의 전통을 기록한 탈무드에서도 예수님이 행한 수많은 놀라운 기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무드는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했거나 이집트에서 배운 마술로 기적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심하게 반대한 사람들이 쓴 탈무드까지도 그의 기적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기적을 부인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탈무드에서는 틀림없이 그것을 지적했을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세 번째 근거는 성부 하나님의 증언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신생을 인정한 사건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1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선포는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났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성경 자체가 자신을 증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리라고 한 구약 예언의 성취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지만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곧 그의 신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는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고대의 역사적 사건들 가운데 이 사건보다 더 자주 언급된 사건도 없습니다. 신약에서만도 100번 이상 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한두 번만 나타나셨다면 증인들이 아마도 속임을 당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부활하신 후에 11번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도 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부인하기에는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는 이 모든 증거가 보여주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음 세 가지 가운데 하나가 진실이라는 점입니다. 첫째, 예수가 사기꾼이거나, 둘째,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셋째, 그렇지 않다면 이 두 극단의 어느 중간에 속한다. 우리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기적을 행할 수도 없었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었고 그가 말씀한 대로 죄를 용서하실 수도 없었다면 그는 희대의 사기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사기꾼이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는 선한 자가 아니라 악한 자이며 정직한 자가 아니라 부정직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에 대해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것들과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에베레스트가 쓴 The Divine Demonstration. 책 제목을 우리말로 옮기면 하나님의 표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겠습니다.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받는 가장 강력한 인상은 예수가 보여준 지구의 선과 도덕적 순결이다. 이 도덕적 순결은 복음서의 매 장마다 하늘의 태양빛처럼 비추고 있으며 복음서를 읽는 모든 사람, 어린이, 미개한 자를 가리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준다. 이와 같이 깊은 인상을 받게 되는 원인이 예수의 고결함 때문이라는 점은 더욱 분명하다. 그리스도의 자애롭고 순결한 교훈은 부정한 마음이나 죄책감에서 흘려나올 수 없다. 만약 더럽혀진 양심이나 고통의 절박감, 모욕감, 냉정한 무시 같은 것이 있었다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의 말이나 품성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공적이나 사적인 자리에서 예루살렘에 승리 입성을 하실 때나 유대인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실 때나 그는 한결같이 오래 참으시고 완전한 분이었다. 만약 양심이 더럽혀졌거나 죄가 있었다면 절대로 예수 같은 태도는 나오지 않는다. 이상 에베레스트가 쓴 책, The Divine Demonstration, 하나님의 표징이라는 책 99종 내용의 일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수의 신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의 인품에 의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가 역사상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선한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사기꾼일 수 없습니다. 만약 그가 사기꾼이었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그의 말씀은 공격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신성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말은 그들이 예수의 신성,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성이 우리 사람 속에도 불꽃처럼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예수가 우리 인간보다 더 많은 신성을 가졌지만 여전히 사람이었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말하는 슈퍼맨이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의 말은 권위가 있고 아무런 의문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위해 피 흘려 죽은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졌으며 비록 교회가 사람들로 구성되었으나 그 기초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약속은 확실하며 그를 통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나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He looked beyond my fault and saw my need. Amazing grace shall always be my song of praise. For it was grace. Beyond my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